이 시간 받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84편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84편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받들어 읽겠습니다. 고라자손의 시 인도자를 따라 기티세에 맞춘 노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함이여.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소서. 야곱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이소서. 우리 방패이신 하나님이여 주께서 기름 부으신 자의 얼굴을 살펴보옵소서. 주의 궁정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용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아이들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아무리 풍족해도 부모의 품을 떠나서는 참된 기쁨과 만족을 누리지 못합니다. 신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영혼의 아버지 되시고 우리 영혼의 구주 되시는 하나님과 그리스도 없이 신자의 삶이 겉으로 볼 때 아무리 풍족해도 영혼의 안식과 기쁨을 누릴 수 없습니다. 이것이 신자의 삶의 특징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죠. 바울은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더 좋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아이에게 가장 큰 행복은 부모인 것처럼 신자에게 가장 큰 기쁨과 행복은 하나님 그분께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무엇을 또 누구를 간절히 사모하는가 하는 이것이 곧 우리의 정체성을 확인해 주는 시금석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가장 그리워하고 우리가 무엇을 가장 애달파하는가 그것이 바로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고라자손은 다른 어떤 것보다 여호와의 전 하나님 그분을 사모했습니다. 주의 장막, 여호와의 궁정, 주의 제단, 주의 집, 하나님의 집, 시온, 하나님 앞 이런 표현들은 고라자손이 그토록 사모했던 곳이 시온 곧 예루살렘 성전이었다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높고 높은 하늘을 보좌로 삼으시고 땅을 발등상으로 삼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럼에도 이처럼 크고 높으신 하나님께서 자신의 보좌를 이스라엘 중에 두셨습니다. 이스라엘 중에서도 성전에 자신의 거처를 두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행편과 처지를 감안하여서 이 지상 성전에서 당신의 백성들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셨습니다. 시온에 있는 성전은 이름에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생명과도 같은 곳이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시편 84편을 쓴 사람, 이 시인이 바로 고라자손이죠. 고라자손은 레위 사람의 레위 지파의 중에 속한 사람으로서 레위의 증손자입니다. 특별히 고라 자손은 성전문을 지키는 임무를 부여받았습니다. 역대상과 느헤미야서를 보면 그 사실을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성전에 늘 살았고 성전을 섬기고 성전문을 지키는 일을 했기 때문에 성전이라고 하는 삶의 터전을 떠나서는 그들을 설명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연유인지 분명하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 않지만 이 시편 기자가 자신의 삶의 근거요 터전인 성전에 나아갈 수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고 이 때문에 시인이 성전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일을 간절히 사모하고 있고 그 간절한 마음을 오늘 본문의 시로 표현을 한 것입니다. 시는 만군의 여호와라고 부른 다음에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사랑스러운지요라고 되어 있어서 사랑스럽게 보인다라는 뜻으로 오해할 수 있겠는데 사실은 사랑한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누군가를 너무 사랑해서 난 병을 가리켜 흔히 상사병이라고 말합니다. 서로상자 생각사자를 써서 상사병이라고 말하죠. 그런데 시인이 다른 어떤 것 때문에 병이 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그분의 존재를 너무 사랑해서 마음의 병이 나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시인이 성전을 사랑한다라고 고백했던 것은 거룩한 곳, 이 성전이 지니고 있는 외부적인 어떤 아름다움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집이 아무리 크고 화려해도 부모님이 계시지 않다면 그 집은 썰렁하죠. 을신년스럽습니다. 밀양에 저희 부모님 댁에 어머님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제가 그 집에 들어가는데 얼마나 마음이 차가운지요. 따라서 시인이 여호와의 전을 사모했던 것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성전에 임재 계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주님의 임재가 없다라고 하면 그 성은 단지 평범한 성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사랑스럽지도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성전이 주님께서 임재해 계시는 주님께서 거처로 정하신 곳이었기 때문에 시인은 그곳에 있기를 그렇게 소원했던 것이고 특별히 그곳에 머물 수 있는 특권을 가진 사람들을 부러워했습니다. 부러워하다가 3절에 보니까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10절에서는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낫다고 악인의 장막에 거하는 것보다 여호와의 전에 문지기로 있는 것이 더 좋다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신이 이처럼 하나님의 전을 사모했던 이유는 앞서도 말씀드린 바대로 거기에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이고 특별히 그 하나님은 만군의 여호와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시편에 네 번에 걸쳐서 1절, 3절, 8절, 12절 네 번에 걸쳐서 만군의 여호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라고 하는 이 칭호는 절대 주권적인 능력을 갖고 있는 여호와라는 뜻입니다. 세상의 모든 세력들을 통제하고 다스리시는 힘을 가지고 있는 분이라는 말이죠. 그래야 하나님은 이 힘으로 속박 가운데 있는 인생들을 건지시고 역경 가운데 있는 자들을 자유롭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고 하면 그분을 가까이 하는 것이 최선의 삶이죠. 권력자의 주변에 사람들이 들끓습니다. 왜? 권력자의 주변에 있으면 혜택을 보기 때문이죠. 우리가 왜 하나님의 전을 삼아야 되는가? 우리가 왜 여호와의 전 앞에 나가기를 기뻐해야 되는가? 그분이 만군의 여호와이시기 때문입니다. 이런 마음이 얼마나 컸든지 하나님 그분을 찾고 구하는 마음이 얼마나 간절했는지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함이여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분에 대한 그리움으로 영혼이 끊어질 정도에 이르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토록 가고 싶었던 그 성전에 나아갈 수 없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 그분의 얼굴을 찾고 구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안타까움을 표현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세 번씩이나 다르게 부르고 있습니다. 제사장 그리고 레위 자손들은 순번을 정해서 돌아가면서 그 성전에 거했습니다. 그런데 그 특권을 갖고 있는 이 고라 자손이 지금 그 특권을 사용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처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유롭게 드나드는 참새와 제비를 부러워하고 있습니다. 4절에서는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이 복이 있다라고 선언을 하고 있고 그리고 5절에서는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의 시온에 대로가 있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성전에 사는 자는 더 말할 것도 없고 마음의 시온에 대로가 있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대로라는 이 말은 높인 길, 우리 보통 고속도로를 하이웨이라고 말하죠. 높인 길, 북돋아 놓은 길을 가리킵니다. 혹은 이 대로는 퍼블릭 로드라고 말해서 공적인 길을 가리킵니다. 이처럼 마음에 하나님을 향하는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처럼 시온의 하나님을 향하는 마음의 대로가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사모하기 때문에 당연히 성전을 향해 떠나는 순례자의 길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에 보니까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라는 말씀이 나타나고 있고 7절에는 결국 힘을 얻고 얻어서 시온에 하나님 앞에 나타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로 나아가기 위해서 지금 걸어가고 있는 이 순례자들을 묘사하면서 그들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과정 가운데 겪었던 어려움들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6절에 보니까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라고 말했죠. 우리는 여기서 대로의 성격을 확인하게 됩니다. 대로라고 하니까 아무런 장애도 없는 아무런 고통도 없는 길로 생각할 수 있겠지만 여기 보니까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원래 이 눈물로 번역된 이 단어는 바카라고 하는 단어인데 팔레스타인의 한 계곡을 가리키는 이름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상징적인 의미로 이해해서 눈물 골짜기라고 번역을 했는데 좀 더 정확하게 번역하면 울음 골짜기, 그 눈물이 아니고 울음 골짜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엉엉 우는 울음의 골짜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삶을 살아가다 보면 이런 순간들을 맞닥뜨릴 때가 있습니다. 누가 신자가 아무런 고통도 어려움도 없는 삶을 산다고 말했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요셉을 보십시오. 다윗을 보십시오. 신앙인물들 모두가 다 눈물 골짜기로 다 걸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어렵고 힘든 순례길이 기다리고 있지만 이것이 순례자들에게 장애가 될 수 없는 것은 이미 마음은 하나님 그분께로 향해 있기 때문이라 할 수 있겠고 무엇보다 이 길을 가는 동안 하나님께로부터 힘을 공급받았기 때문입니다. 5절에 보시면 주께 힘을 얻고라고 되어 있고 7절에도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삶을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은 하나님 그분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 하나님 그분께 힘을 얻고 얻어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처럼 눈물 골짜기를 통과해서 걸어갈 수 있는 힘도 주셨지만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삶을 인도하십니까? 다윗은 시편 23편에서 눈물 골짜기라고 하는 표현을 사망의 골짜기라고 음침한 골짜기라고 표현을 했는데 여기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울음 골짜기로 지날 때 그곳에 많은 샘을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비도 오지 않고 간조한 땅을 지나가는 그 과정 가운데 여행자가 겪는 고통과 어려움은 다름 아니라 물이 없다는 거죠. 사막에 광야에 물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성전을 향해 나아가는 자들에게 샘을 예배해 놓으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순례자들의 목을 적셔주시는 샘뿐만 아니라 이른비도 내려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땅의 샘이 솟구쳐 올라서 순례자의 갈증을 풀어줄 뿐만 아니라 하늘에서 비가 내려서 순례자를 적셔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큰 은혜인지요. 고통과 어려움도 있지만 고통과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을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것을 은유적으로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에서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전을 사모하여 쇠약하며라고 했는데 원래 이 쇠약한다는 이 말은 소모한다, 마친다, 끝낸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신이 거의 죽음 직전에 이르렀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샘을 마련해 놓으시고 계절상 비가 올 때가 아닌데 이른 비를 내려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울음 골짜기를 지날 때 눈에서 눈물도 흘렀지만 하늘에서 비를 내려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순례자가 다니는 길은 겉으로 보면 울음 골짜기인데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가 역사하는 장소라는 것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확인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참 그리스도인의 삶을 잘 살펴보시면 고통과 어려움이 없는 게 아니고 고통과 어려움이 있는데 야 저런 상황 가운데 어떻게 저분은 저 상황을 견뎌내는가 하는 질문을 할 정도로 그런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믿음을 견지합니다. 여러분들 주위를 보세요. 참으로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고통과 어려움이 없는 게 아니고 고통과 어려움이 있지만 그 고통과 어려움을 끝까지 견디고 인내합니다. 이제 시인은 왕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성전으로 돌아가게 될, 복귀하게 될 것을 소망하고 있습니다. 만군의 하나님이여 내 기도를 들으소서, 야곱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이소서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지금 기도를 들어달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방패이신 하나님이여 주께서 기름 부으신 자의 얼굴을 살펴보옵소서라고 구체적으로 간구하고 있습니다. 방패는 하나님을 대신하여 백성들을 보호하는 왕의 역할을 가리키고 기름 부으신 자는 여호와에 의해서 세움을 받은 대리 통치자로서의 왕을 의미한다는 것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내용입니다. 시인이 이 왕, 우리 방패이신 기름 부음 받으신 그 자의 얼굴을 살펴봐달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를 갖고 있는 것입니까? 성전 복귀를 소망하면서 왜 이 기도를 하고 있을까요? 이처럼 성전으로 복귀하게 될 것을 고대하면서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얼굴을 살펴달라고 간구했던 이유는 예루살렘의 왕, 이스라엘의 왕에게 복을 주셔야만 성전에 복귀해서 봉사한 일을 할 수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인 이 다윗에게 복을 주셔야 성전이 회복될 수 있고 거기 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신 바대로 여부수 족속을 쫓아내지 못했어요. 여호수아서를 읽어보시면. 그런데 다윗 때 여부수 족속을 쫓아내고 예루살렘 성전을 거기다가 짓게 되죠. 그 터를 확보하게 되고 솔로몬 때 그 성전을 짓게 됩니다. 결국 이것을 우리가 조금 더 넓은 시선으로 바라보면 어떤 뜻이 될 수 있는가 하면 여호와께서 기름 부음을 받은 메시아 즉 예수 그리스도에게 복을 주셔야 우리의 진정한 성전이신 그리스도 안에 거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삼위 하나님께서 함께 역사하여서 우리가 그분 안에 거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이 때문에 시인은 하나님이여 주께서 기름 부으신 자의 얼굴을 살펴보옵소서라고 간구한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참된 회복은 그리스도 안에서 가능하다. 그리스도께서 진정한 성전이 되어주실 때만 이 일이 가능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는 마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소에서 한 날이 다른 곳, 곧 주의 궁정 밖에서의 첫날보다 낫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한날 거기에 거하는 것이 궁정 밖에서 첫날 사는 것보다 더 낫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또 잘 보시면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 성전에 문지기는 것이 더 좋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일반적으로 문지기는 어떤 취급을 받습니까? 호텔 벨보이 아시죠? 차를 딱 갖다 대면 문을 열고 그 다음에 고객의 짐을 객실까지 운반하는 그 벨보이. 허드렛 일을 하는 사람이죠. 그러나 적어도 성전 문지기는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매우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있어야 될 장소가 어디냐면 문지방입니다. 문지기는 문지방에 있어야 돼요. 다른 곳에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런데 시인이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이 문지방에 서 있는 것이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더 좋다. 악인의 장막에 거주하는 것이 쉽고 악이 지배하는 세상에 거주하는 것은 더 좋은 일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더 좋아해요. 그러나 참 신자는 악인의 장막에 거주하는 것보다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 하나님 그분의 존전 앞에 있는 것을 더 좋아하는 것입니다. 이런 선택을 할 수 있게 된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할 때 11절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용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해와 방패 두 가지 상징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해 비유한 것은 주님이 생명 즉 빛과 에너지와 기쁨의 근원이 되시기 때문이고 방패에 비유한 것은 하나님 그분이 우리의 삶을 보호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이런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신다고 말씀하고 있죠. 은혜와 용화를 주신다. 해요 방패이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와 용화를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은혜는 모든 축복의 원인이죠. 우리가 받아 누리고 있는 모든 축복의 근거와 원인이 은혜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뭘 구하면 될까요? 내가 행한 바를 근거로 무엇을 달라고 하나님께 요구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 그분을 신세지면 돼요. 말하자면 은행에 돈을 빌리려고 하면 근저당을 설정해야 돈을 빌려주죠. 마치 그런 것처럼 우리가 약간의 경건한 행위를 해서 그것을 기반으로 하여 하나님께 무엇을 얻어내는 것은 그것은 은혜가 아니에요. 은혜는 전적으로 하나님 그분에게 신세지는 것입니다. 내가 기댈 것도 없고 하나님께 내어놓으라고 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나아가 구할 수 있는 그것이 바로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화는 무엇일까요? 영화는 은혜의 결과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처럼 해요 방패이신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실 뿐만 아니라 좋은 것, 선한 것을 아끼지 아니할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와 영화도 주시고 가장 좋은 것, 이 선한 것이라는 뜻인데 이것을 하나님께서 절대로 아끼지 아니하신다. 감질나게 조금씩 조금씩 주시는 분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 이런 은혜와 영화를 주시는가? 어떤 사람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시는가? 여기 보니까 정직하게 행하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직하게 사는 사람은 죄에서 자유롭거나 죄 용서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 나아가 주님께 순종하며 사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온 사람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어떤 것도 아끼지 아니할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간략하게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내용들을 쭉 살펴봤는데 저는 오늘 본문을 근거로 세 가지 교훈을 말씀을 드리고 기도의 제목을 찾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신자가 갖고 있는 믿음은 하나님께로 향하는 지향성을 간다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에서 떨어져 있죠. 그런 상황 가운데서 지금 이 시인은 그냥 그것으로 자족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그분이 계시는 그곳을 가기 위해서 애쓰고 힘쓰고 찾고 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는 일로 인해서 영혼이 쇠약할 지경에 이르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여호와의 성전을 사모했는가? 거기에 하나님 그분이 계셨기 때문이죠. 유다가 멸망당하고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법궤와 성전이 사라진 지금 더 이상 지상 성전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죠.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그분을 만날 수 있는가? 어떻게 하나님의 존전 앞에 나아갈 수 있는가? 그분은 영원하신 분이시긴 하지만 시간 세계 속에서 우리를 만나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러면서 우리가 공예배 그리고 오늘처럼 기도회를 하는 이유와 목적이 어디인지를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왜 예배를 드립니까? 우리가 왜 모임을 갖습니까? 우리가 왜 하나님께 나아가 간구하며 기도하는가 하면 사실은 하나님 그분을 만나기 때문이죠. 하나님 그분을 만나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만날 수 있는가? 특정한 시간, 특정한 장소에서는 사람을 만날 수 있지만 하나님은 특정한 시간이나 장소에 얽매이는 분이 아니시죠. 우리는 그럼 어떻게 하나님 그분을 만날 수 있는가? 우리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그분을 만날 수 있습니다. 성전에 갈 때 하나님을 만나게 되죠. 따라서 참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닥다리로 삼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대로 야곱이 베델에서 잠을 청하게 되고 꿈에 환상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사닥다리 환상? 그 사닥다리 환상을 요한복음 1장에서 나다니엘을 만나실 때 해석을 하였죠. 그 사닥다리는 인자, 즉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앞서 정직하게 행한다라는 말의 의미를 제가 설명을 했습니다. 죄 용서의 은혜를 경험하고 죄로부터 자유롭고 또 주님께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 사람들을 가리킨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우리가 정말로 객관적으로 볼 때 우리가 정말 정직한 사람인가? 라고 할 때 은밀한 의미에서 정직하지 못하죠. 그렇다고 하면 정직하게 행하는 분이 누구냐면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두 번째로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어떤 사실을 교훈받게 됩니까? 하나님을 예배하고 만나는 일에 최우선순위를 두는 순례자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일에 우선순위를 둬야 되는가? 하나님 그분을 만나는 일에 우선순위를 두는 순례자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사실 설교 마치고 난 다음에 164장이 아니라 통일 찬송가 227장을 부르려고 했는데 새 찬송가에는 나타나 있지 않아요. 여러분들 한번 통일 찬송가 227장을 한번 펴보세요. 통일 찬송가 227장이 바로 시편 84편 말씀을 배경으로 하는 찬송입니다. 저 하늘 나라는 참 아름다워라. 그 사랑 있는 곳 거룩한 성이니 내 하나님 배우고자 나 항상 사모합니다. 내 기도 들을 때 내 영혼 즐겁고 또 주만 섬길 때 내 마음 기쁘다. 찬송하며 저 시온산 그 복된 길을 가겠네. 나 눈물 흘리며 험한 길 지날 때 내 힘이 되신 주날 인도하시네. 그 영광 집 나 있을 곳 내 주가 예비하셨네. 이게 시편 84편을 배경으로 하는 찬송입니다.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하는 곳으로 천상을 향해서 나아가는 순례자들입니다. 과연 우리가 이 순례자로서의 삶을 살고 있는가를 우리를 돌아와야 되는 거죠. 순례자로서의 삶을 사는 동안에 어떤 고통과 어려움이 있다는 것입니까? 눈물 골짜기를 지나가야 되는 그런 고통이 우리에게 뒤따른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결코 불안해하고 염려할 필요가 없는 것은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요 주께서 이른 비를 내려주시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는 항상 믿고 어떤 고통과 어려움도 극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오늘 본문은 어떤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편 84편에는 복을 노래하는 세계 행복송이라고 할 수 있는 노래가 나타나는데 4절에 보시면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다라고 말씀했습니다. 5절에서는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했습니다. 12절에서는 주께 의지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주의 집에 사는 자,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 하나님 그분을 의지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산상보훈에서는 어떤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랬습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고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고 겸손한 자가 복이 있고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왜 복이 있습니까? 천국이 그들의 것이요 그들이 위로를 받고 땅을 기업으로 받게 될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 말씀의 근거에서 우리는 질문을 해봐야 되죠. 내 믿음에 역동성이 있는가? 어디를 향해 나아가고자 하는 이 경향성이 있는가? 악인의 장마에 관한 것을 더 좋아하지는 않는가? 내가 이 세상에 살면서도 마음이 어떤 안식도 평안도 누리지 못하고 참 안식을 하나님 안에서 구하고자 하는 그 마음, 그 역동성이 있는가? 하나님 향해서 움직이고자 하는 이 경향이 있는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순례자로서 삶을 과연 살고 있는가? 그리고 이 일을 위해서 세상의 힘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힘을 공급받고 있는가? 그리고 하나님 그분을 의지하고 있는가? 질문을 해봐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질문에 예스라고 대답하면 그 사람이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외적인 모습 때문에 복이 있는 게 아니고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갈망, 역동성, 움직임, 순례자의 삶을 사는 것, 그 과정 가운데 고통과 어려움을 겪지만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도움을 구하고 의지하는 것, 이런 삶의 특성을 갖고 있다면 그는 복이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여기 보니까 복이 복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하지 않죠? 복이 있나이다. 마지막이 복이 있나이다 라고 끝이 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입니까? 복이 있는 사람입니까? 이 세상에서 내로라 하는 사람, 다른 사람 앞에 뭔가 내놓을 것이 있는 그런 사람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나는 하루도 살 수 없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도움과 소망만을 바라보고 따르고 하나님의 존재 앞에 나아가기를 그토록 애쓰는 삶을 살고자 하는 소원이 있다면 그 사람은 복이 있는 사람이죠. 여러분과 제가 그런 사람이기를 바랍니다. 다른 것으로 복을 가늠하기보다 이런 믿음이 갖고 있는 특성, 경향성, 격동성, 순례자로서의 삶의 자세와 태도, 이것이 우리의 삶에 드러나고 있다면 우리는 참으로 복이 있는 삶인 사실 꼭 기억하고 고라사손처럼 하나님의 존전에 나아갈 때까지 진정한 기쁨과 진정한 안식은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롯이 하나님 그분의 얼굴만을 찾고 구하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교우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가 함께 주의 말씀을 상고하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신자의 삶의 특징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게 하시고 이런 내용들을 따라 하나님께 나아가 간구함에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오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썩어지고 사라지고 쇠해지는 지나가는 것에 마음을 두는 어리석은 인생되지 않게 하시고 이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관점으로 사람들을 바라보거나 우리 자신을 평가하는 어리석은 인생 되지 않게 하시고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지시하는 이 내용들을 따라 우리의 삶을 평가하고 또 다른 사람들의 삶을 바라보고 그리하여 순례자로서의 삶을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가고 세상이 주는 위로를 거절하고 하나님께 주시는 위로와 힘과 능력만을 덧입어서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지치지 않고 순례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주의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이 우리에게 가장 요구되는 일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고 믿음의 경향성과 역동성을 가감없이 발휘하여 하나님 그분 앞에서 누리는 참된 안식의 날을 바라보고 소망하면서 오늘의 고단한 현실을 믿음으로 이해하고 감내하고 또 고통과 울림의 순간순간마다 주께서 샘을 내시고 이른비를 내리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면서 고통과 울림에 직면할 때 피하지 않게 하시고 맞닥뜨리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거두시는 은혜를 또한 우리의 삶의 근거로 하여서 하나님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